외로운 산마을에 눈은 쌓여 차가운데 그 누가 살인문을 즐거이 두드리랴. 밤이 되자 홀연히 맑은 향기 일어나니 매화꽃 몇 가지가 피어난 걸 알겠구나. 안녕하세요. 고전읽기의 이희구입니다. 조선 초 문인 유방선이 지은 눈 온 뒤라는 한시였어요. 왜 이렇게 한시가 요즘에 이렇게 마음에 와닿을까요? 매화는 눈을 뚫고 피는 꽃이죠. 한겨울 차가운 눈 속에서 매화는 우리에게 봄이 곧 올 거라고 조금만 더 견디라고 알려줍니다. 정말 이제 봄이 오겠죠. 자연은 항상 때가 되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고전읽기 시작해봅니다. 고전읽기 참여 방법은요. 휴대폰은 문자 참여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우물정의 1045,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로 고전읽기 방송들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편하신 곳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고전읽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읽기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공연 선물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술공장 쇼에 청취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오늘 첫 곡 김유나의 봄이 오면 듣고 옵니다. 고전읽기의 2월은 사마천의 사기 열전으로 꾸며보고 있습니다. 사기 열전, 사기의 달인 김영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사기 열전 읽다 보니까 사마천이 이 열전이라는 특별한 역사서를 쓴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벌써요?
지금 선생님이 좀 도움을 많이 주셨고 알고 보면은 소리 없이 말 없이 뒤에서 사람을 조종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그런 인물들이 참 많아요.
열전의 가장 큰 특징이자 네. 장점이 수많은 보통 사람들 예. 이야기들인데 네. 보통 사람들 이야기가 보통 이야기가 아니고 좀 특별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사람의 네.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 참 괜찮은 것 같아. 진짜.
잘 읽으시면 돼요.
잘 읽으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분 좋은데요. 인재가 아무리 많아도 사실 그걸 써먹지 못하고 그 인재를 발굴하지 못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사기열전에서 배우는 인재를 얻는 비법. 선생님이 한 가지만 좀.
비법이라기보다는 비법 네. 대신 네. 옛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옛날에.
죽은 말벽. 따기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 말벽따기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 나오던데. 예.
재밌죠. 네. 제목부터가. 네. 옛날에 그 임금이 예. 그 말 수집을 굉장히 좋아하는 임금이 있었어요. 명말을 네. 구하는 게. 뭐 우리 요즘 그 명품 자동차 수집광 뭐 이렇게
것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비싼 값을 쳐주고 사겠다고 아무리 광고를 해도 방을 붙이고 해도 예.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어느 날 신하 하나가 네. 제가 한 달 만에 네. 명말을 구해드리겠다고 큰 소리를 쳐요. 예예. 천금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명말을 구하겠다는데 내가 천금이 아깝겠냐. 천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예.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 신하가 명말을 구했다고 사람을 보내서 기별을 넣었어요. 네. 임금한테. 예. 구하러 나간 지. 예. 임금 이렇게 쉬운 거를. 예. 왜 진작에. 괜히 이 신하가 미워지는 거죠. 이 자식 진작에 얘기하지 말이야. 이제. 근데 불과 며칠이 안 있어서 또 사람이 와가지고 그 명마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 왜요?
구한 명마가 죽었대요.
예.
얼마나 임금이 실망이 컸겠어요.
돈만 날린 거야, 그러면?
돈은 날렸겠어요, 죽었는데. 돈을 주고 샀는지 어쨌는지 모르죠. 예, 계속 들어보세요,
어쨌든.
이제.
네.
며칠 있다가 신하가 돌아왔어요. 네. 돌아왔는데 수레에다가 큰 자루를 하나 싣고 돌아와서는 네. 임금 앞에 자루를 탁 펼쳐놨는데 뭐 뼈다귀인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제가 구했다라고 하는 그 명마 죽은 명마의 말뼈다귀입니다. 제가 이거를 500금을 주고 사왔습니다.
이야,
얼마나 임금이 화가 나겠어요. 명마가 죽은 것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데 500금이나 주고 사온 거예요. 죽음 알뼈다귀를. 화가 나가지고 여봐라 네. 저놈 당장 끌어내서 목을 잘라라
네.
하니까 이틀만 기다리실래요? 왜? 그랬더니 이틀 후면은 알게 됩니다.
예.
그냥 이렇게 된 거 이틀 기다려보지 뭐.
네.
아 이틀도 안 됐는데 궁궐 문 밖에서 말 오르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오,
예. 아, 그래서 나가봤더니 예. 아 생전에 자기가 듣도 보도 못한 명마가 여러 마리 와서 울고 있는 거야.
그게 어떻게 된 일이지?
죽은 말벽다귀도 500금을 주고 샀다는 소문이 나니까
예.
진짜 명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
저절로 자기가 알아서 데리고 온 겁니다. 예, 예.
죽은 것도 저만한데
500금을 주고 샀는데
예. 산 말은 오죽하겠냐. 명마가 와.
근데 이게 말 얘기가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보시면 인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 그렇군요. 네,
이 이야기 핵심은 이렇습니다.
네.
뛰어난 인재를 모셔오고 싶으면은
네.
그거보다 못한 인재를 먼저 모셔와서 잘 대접하라.
죽은
말벽다귀는 자 우리가 한 분야의 최고 인재를 모셔오려고 하는데 잘 안 와요 이 사람이.
네.
왜? 진짜로 대접을 제대로 할지 안 할지 못 믿잖아요. 믿을 수가 없어.
네.
아무리 오라 그래도 안 와. 내가 뭐 연봉을 몇 억 주겠다 해도 안 와. 그럴 때는 어떡하냐? 그 분야에 그보다 못한 사람을 먼저 스카우트해서 대접을 잘하라는 겁니다.
본보기를 보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 아직 나보다 못한 사람이 저렇게 대접을 잘 받고 있는데
내가
나가면 오죽하겠냐는 거죠. 죽은 말벽다귀 이야기는
네. 예.
제대로 인재를 얻는 법에 관한 아주 유익한 고사가 오늘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날에도 그대로 네.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벽다귀 이야기?
예, 우리 희구 씨 모셔오려면 희구 씨만도 못한 사람 먼저 모셔서 잘 대접을 아. 하라는 얘기죠.
자,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 지켜주셔서. 자,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조나라의 인상현은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서 화씨벽을 지켜냈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에는 완벽이라는 말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완벽에서 벽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1번 구슬, 2번 벼슬.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세요. 한 분께 미늠사에서 나온 사기열전 상하권 세트 드리고요. 두 분께는 탈모방지 샴푸 린스 드립니다.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조나라의 인상현은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서 화씨벽을 지켜냈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에는 완벽이라는 말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완벽에서 벽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1번 구슬, 2번 벼슬.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또 어떤 능력자들이 등장할지 기대가 되는데 첫 번째 인물의 이야기 낭독으로 만나보죠.
아기는 어질고 병법을 좋아하여 조나라에서 그를 천거했으나 무령왕이 사고의 난으로 죽었으므로 조나라를 떠나 위나라로 갔다. 그 무렵 연나라에서는 자지의 난이 일어났고 이 틈을 타서 제나라가 연나라를 깨뜨렸다. 연나라 소왕은 제나라를 원망하며 제나라에 복수할 생각을 하루도 하지 않은 적이 없으나 연나라는 작고 멀리 구석진 곳에 있어서 제나라를 꺾을 힘이 없었다. 그래서 연나라 왕은 몸을 굽혀 겸허한 태도로 선비를 높이 받들었는데 먼저 과계를 예우하여 어진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했다. 아기는 위나라 소왕에게 부탁하여 연나라에 사로자러 갔다. 연나라 왕은 빈객에 대한 예우로 그를 대우하려 했지만 아기는 사양하며 예물을 바치고 신하가 되고자 했다. 연나라 소왕은 아기를 아경에 임명했고 그 뒤 오랜 세월이 흘렀다. 이 무렵 제나라 민왕은 세력이 강성하여 남쪽으로는 초나라 재상 당마를 중구에서 쳐부수고 서쪽으로는 삼진을 관진에서 꺾었으며 마침내 삼진과 함께 진나라를 공격하고 또 조나라를 도와 중산을 멸망시켰으며 송나라를 쳐서 땅을 천열이나 넓혔다. 민왕은 진나라 소왕과 세력을 겨루어 제라고 일컬었다가 얼마 뒤부터는 다시 왕이라고 불렀다. 제후들은 모두 진나라를 등지고 제나라에 복종하려고 했다. 민왕은 스스로 교만해졌고 백성은 견딜 수 없었다. 이에 연나라 소왕이 제나라를 칠 방법을 묻자 아기는 이렇게 대답했다.
제나라는 일찍이 환공이 세상을 제패한 업적이 있으며 땅이 넓고 인구가 많아 연나라 혼자 힘으로 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왕께서 제 나라를 꼭 치려고 한다면 조나라, 초나라, 위나라와 힘을 합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연나라 왕은 아기에게 조나라 해문왕과 맹약을 맺도록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시켜 초나라와 위나라와도 연합했으며 초나라를 통해 진나라에게 제나라를 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득하도록 했다. 제후들은 제나라 민왕이 교만하고 난폭하여 싫어하고 있었으므로 모두 다투어 합종하여 연나라와 함께 제나라를 치려고 했다. 아기가 돌아와 이러한 상황을 보고하자 연나라 소왕은 병력을 총동원하고 아기를 상장군으로 삼았다. 조나라 해문왕은 상국의 직인을 아기에게 주었다. 아기는 조, 초, 한, 위, 연 다섯 나라의 병사들을 합쳐 통솔하여 제나라를 제수 서쪽에서 무찔렀다. 제후들의 병사는 싸움을 마치고 돌아갔지만 아기는 연나라 군대를 이끌고 제나라 군대를 뒤쫓아 제나라 수도 임치까지 쳐들어갔다. 제나라 민왕은 제수 서쪽에서 패하자 달아나 거을을 지키고 있었다. 아기는 홀로 머무르며 제나라 땅을 공략했지만 제나라의 모든 성은 수비 태세를 갖출 뿐이었다. 아기는 임치까지 쳐들어가 제나라의 보물과 재물과 재기를 모두 빼앗아 연나라로 보냈다. 연나라 소왕은 매우 기뻐하며 몸소 제수 기슬까지 나아가 군대를 위로하고 상을 주고 잔치를 열어주었으며 아기를 창국의 봉하고 창국군이라고 불렀다. 연나라 소왕은 제나라에서 얻은 전리품을 거두어 돌아가고 아기에게 다시 군사를 이끌고 가서 아직 항복하지 않은 제나라 성들을 평정하게 했다. 아기는 제나라에 머물러 각지를 공격한 지 5년 만에 제나라의 성 70여 개를 항복시켜 연나라의 군현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거우와 증문만은 아직 항복하지 않았다. 그때 마침 연나라 소왕이 죽고 그 아들이 왕위를 이었는데 그가 바로 해왕이다. 해왕은 태자 때부터 언제나 아기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해왕이 즉위하자 제나라 전단은 이 사실을 알고 연나라로 첩자를 보내 이러한 말을 퍼뜨렸다.
제나라 성 가운데 항복하지 않은 곳은 두 곳뿐이야. 그런데 들리는 말에 따르면 이 성을 빨리 치지 않는 까닭은 아기가 새로 즉위한 연나라 왕과 사이가 나빠 전쟁을 질질 끌면서 제나라에 머물러 제나라의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그래서 제나라는 연나라에서 다른 장수가 오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연나라 해왕은 전부터 아기를 의심하고 있던 차에 제나라 첩자의 말을 듣고는 기겁을 대신 장군으로 삼아 보내고 아기를 불러들였다. 아기는 연나라 해왕이 자기를 탐탁치 않게 여겨 다른 사람으로 교체시킨 줄 알고 죽게 될까 봐 두려워서 서쪽으로 달아나 조나라에 투항했다. 조나라에서는 아기를 관진에 봉하고 망제군이라고 불렀다. 조나라가 아기를 높이 떠받들자 연나라와 제나라는 놀랐다.
잘 들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충신이었다면 분명히 다른 나라로 가면 원수가 될 텐데 그렇지 않은가요?
그럴까요?
그치. 한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른 나라로 가면 또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하나?
더 충성할 것 같은데 받아들여준다면?
아 그렇죠. 근데 기꺼이 받아들인 건 물론이었고 뭐 잘 떠받쳐줬죠.
뭐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춘추전국 시대 때는 인재 유동 그죠? 예, 인재들이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던 존재들입니다.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면 누가 되었든지 간에 예, 그 나라로 가게 되는데. 그 연나라 소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기를 스카우트하게 되는데 여기 또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네,
좀 전에 제가 죽은 말뼈다귀 얘기했잖아요. 네, 네. 죽은 말뼈다귀 얘기를 누가 하냐 그러면 곽외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데
곽외.
예. 네. 연나라가 당시에 굉장히 국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젊은 소왕이 임금으로 즉위하고 보니까 야, 인재들이 있어야만 이 나라가 제대로 부흥을 시킬 수 있겠다 해서
네.
인재들을 스카우트하려고 하는데 먼저 곽외라는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는 거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곽외가 네. 바로 죽은 말 빼다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게 거기 여기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예. 자, 저 과거로부터 시작하시지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부터 대접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에 소왕이 황금으로 지은 집에다가 네. 과거를 모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야호! 대접을 아주 제대로 받으셨던 모양인데.
그랬더니 네. 예, 그랬더니 연하간 인재들이 예. 앞을 다투어 연나라로 달려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아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과기라는 사람은 별다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닌데. 남들이 볼 때는. 예. 그죠? 예. 정치 고문 내지 정치 자문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예. 황금으로 모셔놓은 집에다가 모시니까 황금으로 지은 집에다가 다른 인재들은 야, 나 정도면은
다이아몬드까지 있겠다. 이렇게 해야 되나. 자, 그러면 자신을 내쳤던 왕에게 아기는 어떤 내용의 편지를 한 통 보낸다고 그러는데 네. 이 내용을 선생님 우리 낭독 먼저 듣고 올까요?
그럴까요?
네. 예.
선왕께서는 외람되게 신을 뽑아 빈객들 틈에 끼게 하고 신하들의 윗자리에 서게 했으며 종실의 군신들과 상의할 것도 없이 신을 악영으로 삼았습니다. 신은 속으로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지만 명에 따라 가르침을 받는다면 다행히 큰 허물은 없으리라는 생각에 사양하지 않고 명령에 따랐습니다. 선왕께서는 신에게 제 나라의 원한이 많아 매우 화가 치민다. 그래서 우리 연나라의 힘이 약한 것을 헤아리지 않고 제 나라를 치려한다라고 명하셨습니다. 신은 제 나라는 일찍이 환공이 세상을 제패한 업적이 있으며 전쟁에서 언제나 이긴 나라이므로 무기와 장비가 잘 갖춰져 있고 싸움에도 익숙합니다. 왕께서 제 나라를 치시려거든 반드시 천하 제후들과 함께 이 일을 꾀하셔야 합니다. 천하 제후들과 함께 꾀하려면 조나라와 맹약을 맺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한 회수 북쪽의 옛 송나라 땅은 초나라와 위나라가 탐내는 땅입니다. 조나라가 만약 이 일에 가담하기로 허락하고 내 나라가 동맹을 맺어 친다면 제 나라를 크게 깨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왕께서는 신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시고 부조를 마련하여 신을 남쪽 조나라에 사신으로 보냈습니다. 신은 돌아와 보고를 마친 뒤 병사를 일으켜 제 나라를 쳤습니다. 하늘의 도가 무심치 않고 선왕이 영명하신 덕택에 황하 북쪽의 모든 지역이 선왕에게 복종했으므로 그곳 병사를 제수가로 모이도록 했습니다. 제수가의 군사는 명령을 받고 제 나라를 쳐서 크게 깨뜨리고 날랜 병졸과 정의 군대가 멀리 적을 뒤쫓아 제 나라 수도 임치에 이르자 제 나라 왕은 거로 달아나 겨우 몸만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제 나라의 주옥과 수레와 무기와 진귀한 그릇 등은 다 거두어서 연나라로 들여왔습니다. 제 나라에서 가져온 기물을 영대에 진열하고 대려는 원형에 정치하였으며 옛날에 제 나라에 빼앗겼던 솥은 역실로 되찾아오고 연나라 수도 개구에는 제 나라의 문수 가에서 생산되는 대나무를 옮겨 심었습니다. 501회로 선왕보다 더 큰 공적을 세운 분은 없었습니다. 선왕께서는 만족스러워하시며 땅을 떼어 신을 봉하여 작은 나라의 제후에 비길 만한 지위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신은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지 잘 모르지만 왕의 명령을 받들고 가르침을 받으면 다행히 큰 허물은 없으리라고 생각하여 명을 받고 사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어질고 성스러운 군주가 공을 세우면 그것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역사의 이름이 남고 앞을 내다보는 밝은 눈을 가진 선비가 공명을 이루면 그것을 손상시키지 않기 때문에 후세까지 칭송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선왕께서는 무원한을 갚고 치욕을 씻어 전차 만대를 가진 강한 제나라를 평정하여 800년 동안 쌓아두었던 보물과 진귀한 그릇을 빼앗아 오셨고 임종하시는 날까지도 가르침이 아직 시들지 않았습니다. 정사를 맡은 신하는 그 법령을 바르게 닦고 적서를 신중히 지키게 하여 이를 하인들에게까지 미치게 한 것은 모두 후세의 교훈이 될 만합니다. 또 신이 듣건대 이를 잘 꾸민다 해서 반드시 이를 잘 이루는 것은 아니며 시작을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마무리도 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옛날에 오자서의 의견이 오나라 왕 함녀에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오나라 왕은 멀리 초나라 수도 영까지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부차는 자서의 의견이 그러다 하고 그에게 칼을 내려 죽게 하고 그 시신을 말가죽으로 만든 자루에 넣어 양자강에 띄웠습니다. 오나라 왕 부차는 선왕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면 공을 이룰 수 있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서의 시신을 양자강에 가라앉히고도 후회할 줄을 몰랐습니다. 자서도 두 군주의 기량이 다름을 재빨리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양자강에 던져지는 처지가 되도록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의 경우에는 재앙을 벗어나 공을 세워 선왕께서 남기신 공적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신은 모욕스러운 비방으로 선왕의 명성을 떨어뜨릴까봐 가장 두렵습니다. 이미 연나라를 버리고 조나라로 가는 큰 죄를 지었는데 또 연나라가 지친 틈을 타 조나라를 위하여 연나라를 쳐서 연나라에게 앞서 저지른 죄를 요행으로 면해보려는 것은 더 이상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이 듣건대 옛 군자는 사람과 교제를 끊더라도 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않고 충신은 그 나라를 떠나더라도 자기 결백을 밝히려고 군주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신은 영리하지는 못하지만 자주 군자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다만 왕을 모시는 신하들이 주위 사람들의 말을 가까이 하여 멀리 내쳐진 신의 행위를 제대로 살피지 못할까 염려돼 감히 글을 올려 말씀드립니다. 부디 군왕께서 신의 뜻을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기의 마음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얘긴데요. 혜왕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해버린 건가요?
그 혜왕이 네. 결과적으로 이제 왕이 바뀌는 바람에 네. 이런 결과가 일어나거든요. 네. 네, 소왕에서 혜왕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기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도 상대적으로 옅어질 수밖에 없고 또 기가 얇고 자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아기를 교체시키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가게 됐는데 믿음이라는 게 상대적이라는 걸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편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하면은 절대적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데 실제로 인간 세상사가 보면 믿음이라는 게 결국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대적인 것이다.
남 탓할 필요가 없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여기와 관계돼서 또 대조적인 일화도 있어요.
뭐 있어요?
아기의 선조 가운데 악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아버지.
예.
네. 이 악양이라는 사람은 원래 위나라에서 장수를 했어요. 위나라 문우라는 사람 밑에서 장수를 했는데 중상국이란 나라를 정벌하러 갔어요.
네.
그래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시간이 지나도록 중상국을 정벌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신하들이 계속 헐뜯는 거예요. 교체해야 됩니다. 교체해야 됩니다. 결국은 왕이 믿어줍니다. 끝까지. 그리고는 승리해서 돌아와서 그 왕이 악양한테 뭘 보여주냐 그러면 상자를 하나 내놔요. 상자는 뭐가 들었냐면 악양을 비방했던 상소문들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와.
그렇게 해서 악양의 충성을 더 굳게 강하게 샀다라는 그런 일화가 대조적으로 전해옵니다. 해왕하고는 다르게.
나를 믿는 자에게 충성을 다하죠.
당연하죠.
아유, 예. 자,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조나라의 인상현은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서 화시벽을 지켜냈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에서 완벽이라는 말이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완벽에서 벽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1번 구슬, 2번 벼슬.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한 분께 미름사에서 사기열전 상학원 세트 그리고 두 분께 탈모 방지 샴푸 린스 드립니다. 음악 듣고 올게요. 성시경입니다. 두 사람. 세상의 모든 이야기 책 읽어주는 라디오 EBS FM 고전읽기 함께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미음사에서 나온 사마천의 사기열전 재밌게 읽고 있어요. 오늘 볼 두 번째 인재는 인상여입니다. 오늘의 퀴즈에서도 나왔는데 인상여에 대한 이야기 읽기 전에 저기 화씨벽 얘기가 나왔는데 화씨벽이 뭔지 알고 넘어갈게요.
이게 퀴즈 답이 나와버리는데.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잘 들으세요.
네.
벽은 옥을 얘기합니다. 옥의 종류입니다.
벽은 옥을 얘기해요?
예, 예. 옥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그 가운데서도 예, 벽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동그란 구멍이 뚫려 있는 벽 옥을 벽이라고 합니다.
아.
합쳐서 벽옥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춘추전국 시대뿐만 아니고 그 이전부터 중국 사람들은요,
네.
그 보석 가운데에서도 옥을 최고의 보석으로
그렇죠.
쳤어요.
예. 네.
다이아몬드보다 더. 그땐 다이아몬드 없었나 봐요. 옥 때문에 전쟁도 불사할 만큼.
그 정도. 네,
그 정도로 옥을 네, 가치 있게 쳤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도 화씨벽은요, 네. 더 유명한 옥입니다. 초나라에서 나온 아주 전세 보물인데,
네.
그 변호라고 하는 사람이 산에서 옥돌을 캡니다.
예.
가공하기 전에 이제 옥돌이죠. 옥은 이제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갈아내고 깨내고 해야
네.
되는데 이 사람 한눈에 보니까 이거 정말 귀한 보물이다 해서 임금에게 바쳤는데 임금이 의심이 많아가지고 옥 감정사한테 감정을 시켜요. 그랬더니 이게 돌입니다. 이렇게 얘기래요. 그러니까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이놈이 나한테 거짓말 했다 해서
그렇지.
발을 한쪽 잘라버립니다.
아우. 그래서요.
인간이 바뀌었어요.
네.
이 사람이 또 옥을 갖다 바칩니다.
예, 예.
혹시나 이 임금은 제대로 알아볼까 해서
네.
또 감정을 시켰는데 또 돌로 판명이 났네요. 그래서 이 한쪽 발을 또 맞아 잘라요.
아, 못 살아.
세 번째 인간이 바뀌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목 갖다 주는 거예요. 발도 두쪽 다 잃은 데다가 또 행여나
그렇죠.
어디가 잘릴까 봐. 그래서 통곡을 하고 울고 있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그 얘기를 듣고는 부릅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제는 감정을 시켰더니 정말 귀한 보물이라는 게 판명이 됐어요. 거기에 화씨벽입니다. 변화의 화자를 따서 화씨벽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화씨벽 정말 재밌게 잘 들었죠. 이제 평생 가도 이건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화씨벽에 대한 얘기를. 자, 아주 귀하고 사연 많은 이 화씨벽이 흘러서 조나라 해문왕의 손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진나라는 진나라성 15개와 화씨벽을 바꾸자고 한대요. 주면 왠지 거저 빼앗길 것 같고 뭐 또 안 주자니 진나라가 쳐들어올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때 인상여라는 사람이 나선다고 합니다. 낭독으로 들어갈게요.
진나라 왕은 장대에 앉아 상여를 만났다. 상여가 화씨벽을 진나라 왕에게 바치자 진나라 왕은 매우 기뻐하며 비빈과 곁에 있던 신하들에게 차례차례 돌려가며 보여주었고 곁에 있던 신하는 모두 만세를 불렀다. 상여는 진나라 왕이 조나라에게 성을 내줄 마음이 없음을 눈치채고 앞으로 나아가 이렇게 말했다.
이 화씨벽에는 작은 흠이 하나 있는데 대왕께 그것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왕이 화씨벽을 상여에게 건네주었다. 상여는 화씨벽을 손에 넣자 뒤로 몇 걸음 물러나 기둥에 기대 서더니 머리카락이 치솟아 관을 찌를 만큼 화를 내며 진나라 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왕께서는 화씨벽을 얻을 욕심으로 사신을 통해 조나라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조나라에서는 신하를 모두 불러 이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신하들은 한결같이 진나라는 지나치게 욕심이 많아 자신의 강대함만을 믿고 허황된 말로 화씨벽을 차지하려 하는 것이다. 화씨벽을 주고 대신 받기로 한 성은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진나라에게 화씨벽을 주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은 일반 백성의 사귐에도 오히려 서로 속이지 않거늘 하물며 큰 나라끼리 사귀는데 그럴 수 있겠는가. 게다가 화씨벽 하나 때문에 강한 진나라의 비위를 거슬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나라 왕은 닷새 동안 재계한 뒤 신을 사신으로 삼아 화시벽을 받들게 하고 진나라 조정에 삼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조나라 왕이 이렇게 하신 까닭은 큰 나라의 위엄을 존중하여 존경하는 마음을 다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이 진나라에 이르니 왕께서는 신을 별궁에서 만나고 예절을 하찮게 여기며 아주 거만하십니다. 그리고 화시벽을 받으시고는 비빈들에게 차례로 건네주면서 신을 희롱했습니다. 신은 왕께서 화시벽을 받은 대가로 조나라에서 성을 내줄 마음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화시벽을 다시 돌려받은 것입니다. 왕께서 만일 신을 협박하려고 하신다면 신의 머리는 지금 이 화시벽과 함께 기둥에 부딪혀 깨질 것입니다.
상현은 화시벽을 가지고 기둥을 노려보며 그것을 기둥에 치려고 했다. 진나라 왕은 화시벽이 깨질까봐 잘못을 사과하고 노여움을 풀도록 했다. 그리고 관리를 불러 지도를 펼치게 한 다음 손가락으로 지도를 가리키며 여기서부터 저쪽까지 성 15개를 조나라에 주라고 했다. 상현은 진나라 왕이 조나라에 성을 내주는 척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받을 수 없음을 알고는 진나라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화시벽은 천하가 모두 인정하는 보물입니다. 조나라 왕께서는 진나라가 두려워서 감히 바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나라 왕은 화시벽을 보낼 때 닷새 동안 재계하셨습니다. 이제 왕께서도 마땅히 닷새 동안 재계하고 대궐들에서 구빈의 예를 행하시면 바로 화시벽을 바치겠습니다.
진나라 왕은 끝내 화시벽을 강제로 빼앗을 수 없음을 알고 드디어 닷새 동안 재계하기로 허락하고 상현을 광성전이라는 영빈관에 머물도록 했다. 상현은 진나라 왕이 비록 재계한다 하더라도 약속을 저버리고 결코 성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자기를 따라온 사람에게 허름한 옷을 입혀 화시벽을 품속에 숨겨 지름길로 도망치도록 하여 조나라로 돌려보냈다.
진짜로 화시벽을 지켜냈네요.
네.
근데 여기서 이 우리가 쓰는 그 완벽이라는 단어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뭔가요?
완벽이라는 단어는 그 완벽하다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네. 네,
제대로 된 사자성어는 완벽귀조입니다. 귀조.
완벽귀조.
조나라 조자.
네.
옥을 온전히 보존해가지고 조나라로 돌려보냈다. 라는 사자성어인데 그 가운데서 두 글자를 따서 떼서 예. 완벽이라는 완벽. 단어를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흠 없이 제대로 예, 무사히 예, 조나라로 옥을 돌려보낸 이야기인데
네.
여기서 재미난 단어가 또 나옵니다.
뭐 있어요?
옥에 흠이 있는 걸 뭐라 그러죠?
옥에 티.
어디 가서 누가 이, 네. 제가 이, 이런 질문 드렸더니
네. 뭐래요?
기스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물건 같은 거 사고 나왔는데 받아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상품에.
하자.
하자입니다. 여기 이 사기 이 대목에서 하자라는 단어도 같이 나옵니다.
어우 깜짝아.
깜짝이
내 안에,
아니에요.
내 안에 이게 또
있어? 인상여가 네. 이제 조나라 저기 가지고 사신으로 갔는데 네. 진나라 왕이 땅 얘기는 하지도 않고 성 얘기는 하지도 않고 이 옥을 탐낸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인상녀가 네. 옥을 잠깐 달라 해가지고 기둥에 기대 서서는
네.
옥에 하자가 있다. 좀 근데 성은 어떻게 할 거냐?
네. 네.
그랬더니 아, 준대니까 네. 그럼 문서로 확약을 해라. 알았다. 그랬더니 닷새 동안 목욕 재개하고 다시 이 자리로 나와서 네. 네. 가져가라. 그 사이에 옥을 돌려보내는 것이 이게 완벽 기조의 스토리입니다. 하자입니다. 예.
하자 잊지 마세요.
예, 옥의 티입니다. 예.
아, 인상여가 이제 무사히 조나라로 돌려보내게 됐는데 자, 날이 갈수록 이 지위가 높아져가는 인상여가 됐어요.
네, 근데, 우리도 이제 지혜가 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우리도 같이 무르익고 있는데 이 정도 이렇게 막 인정을 받게 되면 분명히 또 옆에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 이야기가 이제 그 인상여 이야기 가운데서 하이라이트인데.
아, 그래요?
네, 굉장히 그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인상여 이야기 중에 하이라이트 들어보죠.
회견을 마치고 돌아온 조나라 왕이 상여의 공로를 크게 치하하고 상경으로 삼아 상여의 지위가 연파보다 높아졌다. 연파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조나라 장군이 되어 성의 요새나 들에서 적과 싸워 큰 공을 세웠다. 그러나 인상현은 겨우 혀와 입만을 놀렸을 뿐인데 지위가 나보다 높다. 또 상현은 본래 미천한 출신이니 나는 부끄러워서 차마 그 밑에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했다.
내가 상현을 만나면 반드시 모욕을 주리라.
상현은 이 말을 듣고 연파와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상현은 조회가 있을 때마다 늘 병을 핑계 삼아 연파와 서열을 다투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외출할 때도 멀리 연파가 보이면 수레를 끌어 숨어버리기도 했다. 그래서 사인이 모두 이렇게 간하였다.
저희가 친척을 떠남아서 나리를 섬긴 까닭은 오직 나리의 높은 뜻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리께서는 연파와 같은 서열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리는 연파가 나리에 대해 나쁜 말을 퍼뜨리고 다니는데도 그가 두려워 피하시며 지나치게 겁을 내십니다. 이것은 평범한 사람들도 부끄러워하는 일인데 하물며 장군이나 재상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못난 저희는 이만 물러날까 합니다.
인상현은 그들을 완강하게 말리며 말했다.
그대들은 염장군과 진나라 왕 가운데 누가 더 무섭소?
사인들이 대답했다.
염장군이 진나라 왕에 못 미칩니다.
상여가 말했다.
저 진나라 왕의 위세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궁정에서 꾸짖고 그 신하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소. 내가 아무리 어리석기로 염장군을 겁내겠소.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건대 강한 진나라가 감히 조나라를 치지 못하는 까닭은 나와 연파 두 사람이 있기 때문이야. 만일 지금 호랑이 두 마리가 어울려서 싸우면 결국은 둘 다 살지 못할 것이오. 내가 연파를 피하는 까닭은 나라의 위급함을 먼저 생각하고 사사로운 원망을 뒤로 하기 때문이오.
연파는 이 말을 듣고 웃옷을 벗고 가시채찍을 등에 짊어지고 빈객으로서 인상여의 문 앞에 이르러 사죄하며 말했다.
비천한 저는 상경께서 이토록 너그러우신 줄을 몰랐습니다.
이리하여 두 사람은 서로 화해하고 죽음을 같이 야기로 약속한 벗이 되었다. 이 해에 연파는 동쪽으로 제나라를 쳐서 부대 하나를 깨뜨렸다. 그로부터 2년 뒤에 연파는 다시 제나라 기를 쳐서 손에 넣었고 3년 뒤에는 위나라 박릉과 안양을 쳐서 손에 넣었다. 그리고 4년 뒤에 인상여가 장군으로 제나라를 공격하여 평읍까지 쳐들어갔다가 돌아왔다. 그 이듬해에 조사가 진나라 군대를 연여 근처에서 깨뜨렸다.
인상여와 연파에 대한 이야기를 관계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사기에 나오는 유명한 우정과 관계되어 있는 스토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스토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가 우정. 관포지계였잖아요.
네.
여기서 연파하고 인상여 사이에서 나온 또 하나의 우정을 나타내는 고사성어가 문경지교라고 하는 고사성어입니다.
문경지교.
목을 내놔도 아깝지 않을 우정이라는 뜻입니다.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우정이라는 네. 거네.
인상 여기 얘기 이제 낭독에서 들어보셨다시피 연파가 이제 시기 질투를 하니까 네. 인상여에게 한번 모욕을 주겠다라고 이제 큰 소리를 치잖아요.
네.
그랬더니 인상여가 연파만 보면은 출근하다가 마차를 끌고 나오다가 네. 연파가 앞에 보이면 마차를 돌려서 도망 다녔어요. 아, 주인이 맨날 도망 다니니까 하인들도 맨날 맞고 다니는 거야. 연파 하인들한테. 그러니까 나 이 집에서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인상여가 식솔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연파가 무서워서 도망 다니겠냐.
아니,
진나라 왕 앞에서도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큰소리 친 사람인데 조나라가 지금 위기 상황인데 무장을 대표하는 연파하고 문관을 대표하는 나 인상여가 서로 밥 먹지시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냐. 근데 그 얘기를 연파가 듣고는 네. 예, 우통을 벗고 와서 사죄하죠. 예, 이게 이제 부형청제라고 하는 또 하나의 고사성어가 나오는데요. 옛날 네. 사람들은 사과할 때 뒤에다가 가시나무를 치고 와요.
왜요?
그리고 우통을 벗는데 한쪽 어깨만 드러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통을 벗고 가시나무를 짊어지고 와서 네. 사과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사과입니다. 그걸 부형청죄라고 합니다.
부형청죄.
가시나무를 짊어지고 죄를 청했다라는 거죠.
가시나무.
잘못을 인정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그 저는 상당히 감동적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여러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인상녀가 연파의 수레를 보고는 수레를 돌린 그걸 네. 회차라고 얘기를 해요. 아, 이것도 고사성어입니다.
버스 회차한다. 네, 네, 회차? 그건, 네,
돌릴 회차. 네, 네. 그 골목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회차항이라고 하는 골목이 남아있다고 해서 네. 옛날 조나라 수도를 한단이라는 곳인데 네. 찾아가서 그 골목을 찾아냈어요.
오와 오와. 그런데요.
예, 예, 이제 이게 현장 다니면서 그런 기쁨 때문에 다니는 거죠.
그 재미가요.
예, 이 두 사람의 네. 우정을 직접 현장 가서 확인하는 건 참 그 대단히 가슴 벅찬 일이거든요. 회창 남아있습니다. 비석도 남아있고요.
어, 비석까지 남길 정도면 이 두 사람 그러면은 그 이후에도 나라에 대해서 공을 좀 많이 세웠나요?
뭐 인상녀는 그 이후로도 공을 많이 세우고 연파는 백전노장이니까요. 네. 네, 했는데 나중에 진나라와의 전투에서 임금이 또 유언비에 휩쓸려서
아우 그 귀가 얇아서
연파를 장군직에서 내쳐요. 그래서 연파는 망명합니다. 사기에 이런 그 인간의 배신 문제, 리더의 자질 문제, 안타깝게 자기 능력을 끝까지 발휘하지 못하고 모함으로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드는 사람들 이야기. 많습니다.
그것이 네. 바로 사마천의 사기 열전입니다.
네.
네. 재미난 사기 열전. 내일도 이어집니다. 내일도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고전일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도구에서 스파 이용권, 환불바이오에서 탈모방지, 닥터 헤어맥스, 샴푸, 린스,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신 헤드폰, 카페 도로시에서 커피 쿠폰 세트, 리젠 성형외과에서 마스크팩, 미늠사에서 사기 열잔. 공연 선물은요, 웃고 즐기는 사이 돋아있는 새 삶을 발견할 종합 퍼포먼스 쇼, 예술공장 쇼 초대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 발표해 주세요, 선생님.
다이아몬드죠. 자, 옥입니다.
옥, 예. 옥, 구슬.
예, 구슬.
네, 화시벽이라는 것은 이 벽이라는 의미는 구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옥.
옥.
네. 자, 정답 맞추신 분들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주소하고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선생님, 오늘도 또 재밌었어요.
그랬습니다.
내일도 역시 재밌겠죠? 내일 인사드릴게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끝곡 장혜진 내게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저도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희구였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